글로리아 성가대가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의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마음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개정개역으로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고요. 우리 새번역으로는 군데군데를 좀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새번역으로는 1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드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네, 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아마 전도서를 굉장히 즐겨 읽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 개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도서를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만만하게 봤었나 하는 생각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닥치겠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설교의 부제라면 어렵고 힘든 삶 너머로 우리 이 삶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것을 향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우리 전도서를 우리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들과 은혜로운 그 리트리트 시간을 보내고 이틀 보내고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마지막 모임이 5년 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고요. 그때는 모두 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나 보니까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은퇴를 하시고 또 이제 한 분은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소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야 머리 많이 휘었구나 뭐 이런 말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빠질 수 없는 말 그래도 뭐 하나도 안 변했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모여서 지난 사역들을 또 한번 각자 돌아보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은퇴 후에 후기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은 자칫 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없잖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큰 기대와 막 활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훈훈해졌고요. 또 믿음도 견고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많은 그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말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사역도 끝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제 설 때 우리 도대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 그렇게 주제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말 나오다가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다 끝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답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 이 뉘앙스가 참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웃긴 했지만 저는 또 한편에서는 뭐 울컥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래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우리 목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솔직함 이런 걸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대화였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그래 좀 10분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이래야만 하는가? 물론 잘 되고 또 잘 이끌려온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진짜 어려움과 그 고난에서는 좀 약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힘든 것이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크게나 작게나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유독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패세라세라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 낙천적으로 또 뭐가 그렇게 또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바로 인생의 이런 어떤 한 단면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삶에 딱 대면했을 때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받으시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뭐 그러려니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전도서에 담겨진 그 전도자의 메시지도 그렇게 마음에 확 다 와닿는 그런 일은 이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볼 때 이제 2절부터 전도자는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되냐?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이 오늘 설교를 좀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자는 찾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견하고 깨닫고 이거다라고 붙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 시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전도자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뭐가 그렇게 보람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신세한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저게 불평과 비아냥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짜 힘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뭐 실패하고 좌절된 그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보람된 것이 없어서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보람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왜 그렇게 말씀을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붙이면서 후처도 많이 거느려 봤다 뭐 이러는데 참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남자들 이렇게 다 싸잡고 돌아가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말씀과 이제 뭐 이런 티격태격한 그런 어떤 충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 뭐 그런 것도 해봤다 그러고 뭐 자기가 누리는 모든 낙을 다 즐겨보았는데 다 바람잡는 것 같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지혜까지도 구했답니다. 지혜까지도 구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지혜가 있어야 성에 찰까? 이 전도자의 말은 지금 무언가를 찾기 전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 지혜까지도 모두 헛되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자기가 하는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고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두 가지 동의하시나요? 벌써 앞질러 가시네요. 제가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이 벌써 아멘 하시니까 그 힘을 얻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장 13절이나 22절의 말씀, 또 5장 18절의 말씀, 또 그 외에 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또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 부와 재산과 이런 모든 여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몫이다. 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목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이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들로부터 뺏어오는 전리품들이 있죠. 그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전리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삶에서 보람을 찾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것들은 마치 전사가 전쟁에 나가서 당당하고 그리고 자긍심 있게 취한 그러한 전리품과 같은 것이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동물을 제사로 드리거나 또 곡식을 제사로 드릴 때 이제 그것의 또 한 부분을 떼어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는 나눠주는 그런 그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재물을 일컬어서 말할 때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굉장히 윤기나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혹시 이런 거 생각 상상하시나요? 가끔가다 파티하면은 그래 좋은 고기도 있고 그리고 비싼 마실 것도 있고 그래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지금 이런 차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든지 간에 전도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보통 때와 똑같은 것을 먹었지만 되게 감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설교자인데 이런 걸 설교하면서 감사를 안 느끼고 나오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반농담이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말하죠? 의식주 아닙니까? 근데 의식주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직접 관할하는 것은 식이죠. 음식입니다. 마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는 우리 정말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음식이 너무 흔하니까 그 소중함이 무시돼요. 그래서 별난 어떤 별미를 먹어야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싼 것을 먹든지 또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로스리에서 사는 걸 먹든지 내 몸이 야 오늘은 비싼 프로테인이 들어왔네 이렇게 느끼나요? 야 오늘 지방질 아주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양분을 흡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먹은 것 또 오늘 또 이제 친교실에 가면 드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나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신세계에 다 이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뭐 높은 일이든 뭐 아니면 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든 아니면 뭐 가정주부로 일하는 일이든 아기를 양육하는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너무나 인정하시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기에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확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바꾸는 사람도 많고 뭐 남의 얘기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니까 왜 이것이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왜 삶의 가치가 되는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기부여가 딴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뭐 청소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아주 뭐 법관이라든지 무슨 뭐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이렇게 높이 봐주는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전도자는 군데군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삶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증상들은 다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또 뭐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잠시 동기부여는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육신에 힘을 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동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또 자기 일에 동기부여를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내면적인 존재로서 그 부유함을 열어가고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말은 이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스스로 보람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모든 다른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잠시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의 단면에 내가 피해갈 수 없이 딱 부딪힌 상태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부딪힌 상태가 아니면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은 그것도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도덕적인 것들은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또 패륜적이고 한 것들은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비윤리적인 것 빼놓고 모든 것들은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고요, 또는 외모도 그렇고요, 치장을 하는 문제, 또 학위를 끝내야 되는 문제, 또 아이가 잘 되라고 훈육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중립적인 가치들을 잘 되라고 하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자기 컨트롤을 가하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독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대해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다라든지, 요새는 또 레포츠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셔널 스포츠, 그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목매달고 하는 사람들 많죠? 어느 정도 중립적인 가치를 지키는 선을 넘어서 집착적인 성향으로 나아간다라든지, 과도한 열정을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도한 열정을 부린다라든지, 이럴 때 이것들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데 이웃나라의 중국에 사는 사람이 해를 받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를 받는 사람은 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해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스포츠 좋아하고 내가 아이를 좀 잘 길러보려고 좀 열정을 갖고 내 학위 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막 좀 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 다행스럽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인내와 또 지지를 받는다라면 그건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쳐보죠.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과 알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중독과 집착과 과도한 열정은 항상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일은 더 빨리 끝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누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도자가 보고 헛되다라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람을 찾는 거, 이런 느끼는 거, 이런 거 찾은 것도 이제 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후에 이룬 것인데요. 내 삶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발견한 것이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비관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사실 눈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울 일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난 한 몇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2년 동안 난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진심입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울어도 울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안 우시죠? 아, 우십니까? 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7장 좀 보려고 하는데요.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잊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잊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냥 아니,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 인생, 바로 내 눈앞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용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삶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아니야,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서 다 순식간에 끝나버릴 거야. 이런 권선징악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투철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 프리즘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본문이 이 삶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본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극복한 분들이 여기에는 또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건 자꾸 되짚고 되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14절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 질문으로서 왜 나쁜 것이 착한 사람들한테 닥쳐야 하는가? 왜 죽으면 나이 다 제명을 살고 죽으면 되지 왜 아기 때 죽어야 하는가? 아, 그리고 아기를 좀 다 길러놓은 부모가 좀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가면 어때? 근데 왜 꼭 지금 막 아이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손길을 요구하는 이 어린 때 젊은 부모가 암에 걸려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하고 오래간만에 휴가 나온 군인이 왜 만취한 운전자 때문에 불시에 사망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죠. 더 차원을 높여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테러 행위는 어쩌자고 이렇게 더 나날이 극악해지고 더 흉흉해지고 지구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이고 또 굶어 죽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질문을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답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앞에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마 저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왜 저한테 이제 따지듯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질문을 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저도 잘 모르죠, 사실. 답을 또 해보려고 애를 써도 위로가 안 되죠. 그 답이 위로가 안 됩니다. 아, 다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한 것으로 책임지실 겁니다. 이런 게 다 위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우리에게 착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샌드라 릭터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DNA가 이런 모든 이 불합당하고 불의한 일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저 이거 위로가 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요. 뭐 답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된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래,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다 같이 동정할 수 있는 문제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을 좀 들어봐야 저게 잘못된 일인지 잘된 일인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그 이유는 뭘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되라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따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답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내면의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내면의 쿠션이 우리가 그렇게 스펀지 역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대끼고 힘들고 갈등과 알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을 겪고 알력을 겪어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쁘게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7장 16절에서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느냐? 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안 됩니까? 아, 그런 말이 아니죠. 슬기롭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니죠. 여기에 너무라는 말이 붙었죠. 너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움을 나 혼자 스스로 자족하고 그리고 나 혼자 그것을 또 어느 정도 감추면서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아주 그 높은 동기, 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들이민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는 눈빛으로 보시면은 저랑 도무지 교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에서도 나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죠. 내가 더 옳다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극단. 이제 또 뒤에서 나옵니다.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라도 들이대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제가 누차 권유드립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하거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여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 들이대지 마세요. 나쁜 짓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내 의로움과 내 슬기로움이 그렇게 끝까지 충족되고 만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잘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어느 정도는 악하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선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악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것이 잠시 표출되고 그리고 사과하고 마치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지식도 배우지만 또 하나 아주 배우는 아주 크리티컬한 것이 하나 있죠. 욕입니다. 욕. 하여튼 요새도 가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그 편의점 들어가서 뭐 살 때 뭐 욕이 막 한 문장에 우리 때보다 더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욕입니다. 욕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아 거룩하게 목사도 되고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벌써 30몇 년 됐으니까 욕이 쑥 들어갔느냐? 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 시험 받으실까 봐.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아이 주님 뭐 제가 조금 좀 막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세상 끝날 일이 끝나게 잘못한 것처럼 뭐 욕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나쁜 마음은 한마디 또 한 생각도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여긴 이렇게 말해요.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정말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발 그렇게 옳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절대로 그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 극단에 붙들려서 한쪽만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한쪽만 붙들 때 막 이제 막 복잡해집니다. 한 번은 이쪽 극단을 잡았다가 또 한쪽은 한 번은 또 이쪽 극단을 잡았다가 막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죠. 초월하라라는 뜻입니다. 초연해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초연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거야.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선생님들한테 혼날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또 좀 엄했습니까? 막 대걸레 나무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막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고 막 성적은 내가 떨어졌는데 왜 맞아야 되는지 왜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나 이러면 혼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 삶에 진짜 채워야 할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채울 수도 없다. 그냥 살아지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50년을 살았어도 똑같은 1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이지 그 해마다 새로운 1년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그 원인은 너무 옳게 살려고, 너무 슬기롭게 살려고, 너무 악하면 안 되고, 막 너무나 막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정말 점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좋다. 그러나 내 안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다. 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예? 끄떡끄떡?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극단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못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런 것,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것 합쳐질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못되게 사는 것 같이 합쳐질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좋은 말 하는 것, 나쁜 말 하는 것 합쳐질 수 있어요. 이득 보는 것, 손해보는 것 합쳐질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붙들고 살아라. 양쪽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알면, 그러면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된 안식과 축복의 삶, 그 생명의 삶, 그 소중한 유업, 이것을 아담이 잃어버린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의 현실을 보면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현실을 내가 똑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의할 수밖에 없죠. 무언가 큰 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이랑 바꿔서 되사주시겠다라는 거죠. 창조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또 완성될 날까지 정말 부요하게 이루시려고 했던 그 생명의 축복, 이것도 제가 큰 말로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됩니다. 아, 내가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한번 참자, 인내할 때 그 생명의 축복이 확 밀려 들어오는, 내가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하자, 사랑하면 나도 고달프겠지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나 반면에 몸은 고달플지라도 내 속의 심령에 차오르는 그런 복된 의미와 가치들이 막 되살아나서 아, 인간은 이래서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때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자세를 한번 다시 바꿔봐라, 이런 말씀이죠. 끝으로 제가 3장 1절부터 좀 읽고, 다는 읽지 않을 거고요, 군데군데 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소천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또 기일을 추모하는 그런 예배 때마다 이제 즐겨서 많이 찾고 그리고 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등등. 집에 돌아가셔서 3장 1절부터 쭉 끝절까지 정말 내 가슴에 담겠다라는 심정으로 꼼꼼히 새겨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분명히 뭔가 울리는 어떤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자유함이 느껴지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대하시면 분명히 축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또 스크린에도 채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개정개혁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제 역할과 제 기능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도 헷갈리는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좀 어렵습니까? 알듯 말듯 하십니까? 한 시간에 다 안 될 것 같았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은 일찍이 들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버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오 하나님 우리를 떨게 만드시네, 불안하게 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좋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복되는 말씀이 말 그 의미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행위는 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 우리 전도서의 아까 끝절에서 그죠? 12장 끝절에서 보신 내용과 똑같죠? 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선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2장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그냥 이 모든 일들이 그래 초연해 내가 그냥 다 이제 달관했어 이제 좋아 나도 이제 편안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살게 이게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초연했으면 분명히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 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걸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죠. 기억,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은 아 얘가 제가 기억합니다. 뭐 생각나죠. 당연히 하나님이 왜 생각해서 안 나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요. 기억하래.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의 존재가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존재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고 정말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얼마나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주님 약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좀 뭔가 드려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이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헛되고 헛된 것들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비관스러워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길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창조의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길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하면서 거기서 찾아서 새로운 길로 떠나게 해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좋게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버리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극단도 피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품으면서 그 품으면서 내가 극단을 잡았을 때 사용되어질 그 에너지들을 이제 품었을 때는 그 에너지가 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나의 삶을 쏟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 있어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히 채워지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